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이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네, 요즘은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손전화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만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너무나 많은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알 수 있게 되었죠.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것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이나 다른 여러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살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내 생각과 판단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만들어지는 거네요.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자기가 듣고 경험한 세상만 알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 두리안이라는 과일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을 때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겉에서는 된장 썩은 냄새 같은 게 나지만 가시처럼 뾰족하게 돋아나 있는 껍질 속에 부드럽고 달콤 고소한 속살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과일을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런 과일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두리안에 대해 듣기 전에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과일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두리안에 대한 말을 듣게 되면 생각이 나고 또 두리안을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두리안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겠어요.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누군가 나에게 어떤 말을 전해주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사람들의 생각은 말로 전파되니까요.
네, 잘 보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 먼저 들려오는 것은 말과 소식이죠. 보도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미리 경험한 것들이 말로 전해지면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말이 진실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말,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는 정말 중요하죠.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순진하게 믿고 따라가면 유괴를 당하거나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거절할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하겠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라는 말을 들으니 비슷한 성경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순수한 상태의 인간이 어떤 말을 듣고 타락하게 되는 장면을 살펴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사람인 아담은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처럼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살았겠어요. 하나님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말을 들었던 아담이 나중에 자신의 아내가 된 여자에게도 그 말을 전해줬겠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으로 생각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을 아담이 듣고 아담의 말을 그의 아내가 들었던 거네요. 하지만 이 장면에서는 아담의 아내가 뱀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죠.
네, 맞아요. 말에는 반드시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그 열매를 먹으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의도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지만 뱀의 말 속에 담긴 의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죽기를 바라기 때문이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의 내용보다는 그 말을 누가 하고 있는지를 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달콤한 말을 하더라도 악한 존재는 반드시 악한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먹은 후에는 갑자기 서로의 몸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숨었잖아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왜 그런 것인지 궁금했어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조차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새로 생긴 겁니다. 각자 사람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생겼다는 것은 결국 어떤 피부색이 좋고 나쁘고 어떤 몸매가 좋고 나쁘고 어떤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겼다는 기준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인간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정죄하고 수치를 느끼는 감정이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뱀의 잘못된 말을 듣고 행동했다가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네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뱀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왜 뱀의 말을 듣고 속아 넘어간 아담과 하와에게도 저주를 내리시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뱀으로 나타난 사탄이 사기꾼이고 아담과 하와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언뜻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저주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이미 벌어졌고 앞으로 일어날 진실을 알려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잔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 고통이 주어진다는 말씀인 것이죠.
네, 그렇네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아무런 고통이 없고 오히려 즐거움만 느낀다면 그 사람은 계속 죽음의 길로 걸어갈 테니까요. 죄악이 가져다주는 고통이 있기에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의 소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잘못 들어서 죽은 이야기를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속은 사람이 억울해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자기가 어떤 말을 듣고 따르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 아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신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제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머물시라. 내가 내게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조차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통치하게 되었는데요. 이 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와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드리던 장소가 남유다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의 백성들이 남유다 왕국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보다 자기 권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네요. 옛날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 모형이 하나님이라고 예배했던 것과 똑같은 우상 숭배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하신 거죠.
여로보암 왕은 징조와 기적까지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뇌물로 한심을 사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한 것 같네요.
여로보암 왕은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하는 우상 숭배 문화를 퍼뜨렸습니다. 실제로 단과 베델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새로운 제사 제도를 만들었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상황을 대충 뇌물로 넘기려고 하는 여로보암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이 있는 곳에서는 음식도 물도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말하며 거절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들었던 거네요. 여기까지 보면 아담과 하와처럼 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잘 따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돌아가는 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듣게 된 한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에게 제사하게 만든 그 베델 지역 사람이었죠. 열왕기상 13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저희가 상 앞에 앉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아멘.
그 베델에서 찾아온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늙은 선지자를 죽이시는 게 맞지 않나요? 왜 그 말을 듣고 속아 넘어간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셨을까요? 심지어 거짓말을 한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네,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억울하게 속아 넘어갔고 나쁜 것은 늙은 선지자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전에 듣는 말은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말의 내용보다 누가 그 말을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늙은 선지자는 금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베델 출신이었네요.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한 것처럼 만약 북이스라엘의 제사가 무너진다면 베델 출신의 늙은 선지자도 본인의 종교적인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랬겠네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다고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들면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들과 똑같아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봐주신다면 자기들의 우상 숭배도 적당히 봐주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늙은 선지자가 어떤 의도로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두 분의 의견도 그럴듯하네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어찌되었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까지 살펴볼까요? 열왕기상 13장 26절에서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안장을 지우매
저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호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매우 슬퍼합니다. 단순히 자기가 베델에서 누리던 우상 숭배 문화를 저주한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거짓말을 했다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길거리에 사자가 나타난 것도 이상하지만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만 죽이고 나귀는 놔두었다잖아요. 뿐만 아니라 시체에 손을 안 대고 경고하듯이 가만히 서 있었다는 것이 정말 이상해요.
사자는 배고플 때가 아니면 사냥을 하지 않잖아요. 죽인 것을 먹지도 않고 그 앞에 있다는 것은 우연이나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임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눈치 빠른 늙은 선지자는 처음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특이한 일을 전해 듣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대로 모든 우상 숭배를 끝장내실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자기가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죠.
늙은 선지자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이는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죽음을 선고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전했으니까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봐 무서웠을 것 같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죽게 되는데 하물며 계속 우상 숭배를 하는 여로보암 왕과 그 땅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늙은 선지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장례를 치르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따른다면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었네요.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잘못해서 돌이키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빼앗으려는 사기꾼들과 악한 세력들은 언제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거짓말을 전부 파악하고 정체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법은 진짜 지폐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잘 배워서 익히는 거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가짜 지폐를 봤을 때 가짜라는 걸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실이 무엇인지만 잘 알고 있으면 거짓말을 잘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나 사상이 있고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전부 분별하기에는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관통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것에서 벗어나는 다른 것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한 거라면 그대로 망하게 됩니다. 설령 내가 모르고 속아서 그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거짓일 경우에는 똑같이 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전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복음을 말하고 듣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과 다른 말을 한다면 그것을 전하는 사람과 그 말을 듣는 사람 모두가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하네요. 열왕기서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도 계속 듣다 보면 결국 거짓말을 믿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가까이 해야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겠네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을 듣고 죄에 빠졌잖아요. 하지만 그 죄를 대신 책임지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을 닮아 선하고 아름답게 되겠죠?
아멘입니다. 오늘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삥두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광고들과 여러 가지 말들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는다면 이런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의 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순종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북조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이혜종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자매님들은 최근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찾은 적이 있나요?
저는 최근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찾은 적은 없고요. 이맘때쯤이면 이제 독감 예방주사 맞으러 병원을 찾아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건강하시군요. 네. 네. 소리 자매님은 어떠세요?
저는 며칠 전에 좀 몸살 균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약을 타온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평소와 다르게 몸이 아픈 증상이 심해지면 병원을 찾게 되죠. 전문가인 의사는 환자의 증상들이 어떤 병으로 인한 것인지 그 원인을 밝혀냅니다.
원인을 알아야 치료 방법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통, 팔저림, 시야의 흐림속, 그리고 속 울림거림, 열감 등 여러 증상들이 있는데 증상에 대한 각각의 처방만 한다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소리자매가 방금 열거한 증상들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인데 중풍이라고 하는 내경색이나 뇌출혈의 전조 증상이라고 합니다. 참 신속한 진단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질병이죠.
그렇군요. 유사시를 대비해서 잘 기억해둬야겠네요. 삶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먼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고린도전서 1장 후반부와 2장 초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인 고린도 교회에도 중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분열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교회의 분열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 한 몸이 찢겨져 있다는 것은 사실상 죽음을 앞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을 테죠.
그렇습니다. 한 몸이어야 할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로 분열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을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알려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세상의 지혜의 일종으로, 사도들을 세상 지혜의 선생들로 오해하고 서로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분열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각자의 의견 하나하나만 살펴보면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의견들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자기가 제일 옳다는 주장에 불과함을 깨달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성향은 이처럼 자기 중심성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수시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내가 전적으로 옳다 생각한 것들이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의 빛 아래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군요. 나 자신의 논리에 매몰되지 않도록 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세상의 지혜를 대조하면서 복음이 무엇이며 세상의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매우 심오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일들은 심오해 보여도 복음이라는 깊고 넓은 세계 앞에서 결과적으로 초라할 뿐임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의인으로 선언되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놀라운 지혜는 무엇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도 이 놀라운 진리를 힘있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어 성도가 된 고린도 교인들인데 왜 복음의 본질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네, 그들이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대대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지혜를 추구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인간의 지혜로 세워진 학문이 삶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들이 근본적인 지혜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말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까요.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지혜 추구는 우리에게 궁극적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항상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자가 아닌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과학의 연구 대상인 자연도 고대에는 신으로 섬기기도 했지만 피조물일 뿐이죠. 자연도 부분적 지혜를 가져다 줄 뿐 완전한 지혜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축을 할 때도 좋은 지대에 쌓아 올려야 안전합니다. 예수님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안전성을 말씀해 주셨죠. 아무리 그럴싸한 결과물들을 올렸더라도 피조물의 불완전성 위에 놓은 것들은 치명적인 약점,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인간이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완전한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라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완전한 지혜는 세상적 지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무능력하고 처절한 패배의 모습처럼 보여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구원자의 권능 있는 행위를 기대하는 종교인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름 받은 자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세상 철학도 종교도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구원이요 참된 지혜로 깨달아진 것은 그래서 우리 지혜로 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음의 관점이 있어야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가 세상처럼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똑같이 자랑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신 성도님들, 그리스도인 됨은 그들 자신의 공로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고가 이 시대의 세속주의에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복음의 빛으로 늘 겸손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능력입니다.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엄청난 폭발력을 자랑하는 무기인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처럼 세상의 지혜와 비교 불가한 강력한 지혜라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복음을 해석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겸손하게 주님을 붙들고 복음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날마다 복음의 빛으로 발견되어 그리스도의 구원을 굳게 소유하고 온전히 이루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아멘.
세상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역설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예가 바로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인들은 육체를 따라서는 지혜롭거나 능하거나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회당제 출신인 가이오나 그리스보 등 아주 소수의 사람들 뿐이었고 대다수는 노예나 노예에서 해방된 자, 소상공인 등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연약하다고 부르는 계층의 사람들이었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군요. 마음의 울림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신 이유가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죠. 그들의 지혜와 강함이 세상에 조금 이로울 수는 있지만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간들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는 데에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강함이 인류를 구원할 수도 없고 그들도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와 같은 지혜와 강함을 우상처럼 숭배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며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이 가볍게 보고 행했던 죄의 문제들 때문에 한순간에 몰락하는 일들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죄악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처럼 사탄에게 속임당하는 죄의 문제가 인간에게는 족쇄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일은 정말 혁명적인 일이고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학문을 추구하던 예수를 추구하던 불을 추구하던 그 안에 죄사함이 없다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몰락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사랑하는 부지런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 생각을 훨씬 넘어서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선사함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 되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셨고 지금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감격과 감사로 온전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놀라운 사람임을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우상이 되어 사람들이 정말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막고 있기에 하나님은 어떤 육체로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이군요. 정말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은혜로만 되는 이 구원을 받아들이고도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그들에게 선물로 부어주신 수많은 은사들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아버린 것이군요.
맞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선물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신 은사들을 내 것처럼 여기며 자랑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마음에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네요.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자랑하느냐에 따라 고린도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자랑의 대상은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갖게 하려 함이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번역된 본문의 정확한 이 번역은 주를 자랑하라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을 다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네, 죄를 파하고 자유케 되어 누릴 수 있는 이 평안과 기쁨을 일개 인간의 지혜로 바꿀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의 부와 지식들은 하나님 안에서 값어치 있게 쓸 수 있지만 그것을 전부로 여기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은 것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전원 성도님들, 존귀한 주님만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로 진정한 구원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매님들께서는 어떤 계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셨나요?
저는 북조선에서 이제 남조선으로 오는 경우에 정말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계기가 어쩌면 첫 스타트가 아니었을까. 나중에도 이제 계속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연결됐지만 스타트는 이제 남조선으로 오는 길에 네. 하나님께서 오셨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소리자매님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제 은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 남조선에 오셔서?
네, 남조선에 와서.
그렇군요. 네. 아,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깊은 신앙이 저의 믿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 친한 동네 언니의 초대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어린이 순회전도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그 교회를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아마 죄에 대한 설교였던 것 같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는 눈물과 기도를 멈출 수 없다고 했어요. 예배가 다 끝난 후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들 아이들이 운다고 놀려서 너무 부끄러웠는데도 희한하게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회심과 영접이 일어났던 것 같다고 아내는 말하더군요.
사모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셨군요.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제가 맡게 될 어린 아이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후 저희 아내는 청소년기에 말씀과 찬양의 은혜를 깊이 받고 사역자의 아내가 되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사람의 어떤 논리와 이성,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하심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믿음임을 나눠주신 말씀을 통해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예증으로서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미련하고 가진 게 없는 자들, 바로 그들을 불러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말한 바울은 자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당시 세상 풍조였던 그리스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이해시키기 위해 그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도구들인 응변술과 철학적 논증을 사용하려 하지 않았고 단순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목사님, 바울이 철학의 도시인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는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 철학적 논리를 사용하기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분명히 철학적 논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굉장히 깊은 사상가요, 학자요, 언어에도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조선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복음을 들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서 논리와 사상, 말하는 방법 등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해 끌어다 쓴 어떤 예화나 어떤 책의 인용, 세련된 말씀씨가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에 도전하고 강력한 회개와 믿음을 촉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이 직설적이고 강력하며 단순한 복음이 세상의 풍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타협하고 희석해서 세상의 격언처럼 설교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장 들을 때는 그것이 더 와닿고 세련되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복음은 겉보기에는 화려한 모양이나 세상의 매력을 끄는 것이 없는 미련한 것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복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삶을 변화시켜 오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무엇을 덧붙이는 시도를 모든 서신자들을 통해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설교자들과 청중들은 세상의 풍조에 따라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처절한 복음은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모습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한번 미리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확신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강한 자로 아는 교만 속에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신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더 가려지고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내놓을 만한 은사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처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에서 밝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산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이 혼합된 믿음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실존적으로 인정하여 절망에 이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순수한 복음의 권능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순 성도님들,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 분파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혜는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라는 완전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가장 무능력하고 철저한 패배자의 모습이라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유대인들도 대표되는 종교인에게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역설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예가 바로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약한 계층인 그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은혜로 부어주신 수많은 은사들을 그들은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아버렸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복음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을 강한 자로 아는 교만 속에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 주님의 능력만이 진정한 구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혜인 순수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그들은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 분파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여전히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었음을 알려주어 참된 지혜자는 절대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라는 완전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지혜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임을 바울이 말했음을 알려주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가르치십시오. 바울은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한 계층인 고린도 교인들을 택하셔서 구원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로 수많은 은사들을 주셨으나 그들은 그 은사들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바꾸어버렸음을 알려주며 바울이 전한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질을 낮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순수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